예,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스라엘의 전민족적인 회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재 처한 형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은 내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킨 이후 7월 24일 이스라엘의 전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초막절이 끝났던 시점이 7월 22일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오늘 이제 7월 24일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날 중대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 언급되고 있는 포로 귀한 선민 공동체의 회개와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장까지 이제 물리적인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여 금식 가운데 굵은 배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회개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문에 의하면 모이기 이전부터 각자의 처소에서부터 회개의 모습을 취하면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회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이 초막절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공급해 주시는 죄인된 이 마음들 또 스스로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나서 전 국민적인 회개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초막절 절기를 끝내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자마자 이러한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의미있게 보낸 후에 이들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모든 백성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쁨의 절기를 준수하는 동안에는 크나큰 즐거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을 때 곧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전적으로 진짜 임했다라는 것이죠. 전민족적인 회개를 임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절교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혼합주의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현재 당한 상황은 과거 조상들의 죄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이 비참한 가운데 열국의 손에 멸망당하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파괴되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던 원인은 모두 과거 조상들의 허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우상 숭배를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와 돌이킴이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는 죄와의 단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익숙하고 그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그들의 모든 편의를 제공했던 중요한 수단들을 가감히 포기하며 하나님의 식과 법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의 고백은 물론 죄와 단절하여 이것을 완전하게 끊는 결단까지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위선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둑이 도둑질하는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또다시 도둑질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죄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요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린 다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7월 24일 이날에 백성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3시간 동안 율법책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참다운 회개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자신의 삶의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싹 트자 자신의 실존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악 덩어리의 모습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통해 자복하게 되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진정한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것일 텐데 이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면 물론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아서 이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서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고 광야 생활에서부터 바벨론 유수까지의 역사를 회고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된 삶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한결같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에 대한 역사를 회고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레위인들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과 징계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선조들의 죄악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선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이며 우리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든 징계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와 견고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것을 갱신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목격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흥복하나이가 되었느니라.
예, 이제 물리적인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5일 만에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쁨의 성일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자 오늘 24일, 7월 24일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민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귀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숨기고 싶은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꺼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덮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현재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잊어버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백성은 똑같은 죄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선조들의 역사는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그들의 이 죄악된 이 메커니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언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진정한 반석이 있을 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의 그 경제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태가 어떤 것입니까? 과거를 덮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이제 미래를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이것은 다 거짓된 것이죠.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침략 전쟁을 부인하였습니다. 또 한국에 강점적으로 지배했던 것을 정당화하였습니다. 또 식민지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었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반인류적인 범죄를 행하고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과거를 살아간 민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역사를 부인하며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며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그러므로 늦은, 그래서 늦지 않은 오늘이다. 이 오늘의 현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